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소속 9개 동유럽 국가 장관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러시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전화통화에는 불가리아와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부쿠레슈티9으로 불리는 9개 나라 장관들이 참여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은 억제력과 국방, 대화를 통해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모든 대서양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동맹의 집단적 방어를 위해 나토와 단결되고 준비됐으며 단호한 자세를 촉구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나토 조약 5조에 입각해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조약 5조는 서양국 가운데 한 개 혹은 여러 나라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동부 유럽 9개 나토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할 경우 미국의 방어 지원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어제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사의 백신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재개방을 하거나 개방을 계속하도록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FDA는 밝혔습니다. FDA는 또 이 연령대 청소년은 기존의 두 번째 백신 접종 뒤 6개월 이후 부스터샷을 맞도록 한 대기 기간을 5개월 뒤에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국은 5세에서 11살 연령대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한 특정 아동에 한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는 오늘 FDA의 승인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자문기구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평가에 동의한다면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공식적으로 이들 연령층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전체 인구의 약 62%인 약 2억 600만 명이 완전 접종을 마친 가운데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은 이 중 3분의 1인 약 6,900만 명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최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전시관을 열기로 한 데 대해 미국 내 인권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는 어제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중국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학살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상응한다며 테슬라사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게 전시관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는 이브라임 호퍼 국무국장이 어떤 미국 기업도 종교적 소수민족에 대한 학살의 중심지가 된 지역에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2년 1월 4일 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북 외교에서 역할을 복원 중이라는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요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 바다의 물결 동해는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북 외교에서 역할을 복원 중이라는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모든 중요한 대북 외교를 직접 수행하면서 동아태국이 제외됐었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감찰국은 지난달 27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동아시아 태평양국 감사 보고서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 재임 당시 동아태국이 대북 업무에서 소외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동아태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전임 대북 특별대표는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외교 활동을 펼쳤으며 동아태국은 북한과 관련한 국무부 활동 대부분에 의미 있게 참여하지 못했고 외교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정보 확보도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태국은 외교 무대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으며 한 동아태국 당국자는 대북특별대표가 다른 나라들에게 설명한 미국의 정책 결정들을 제3국의 외교 상대를 통해 알게 됐다고 감찰국이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감찰국에 동아태국 관리들이 북한에 대한 정책과 관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언론과 연구소와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1월 중순부터 동아태국의 차관보 대행과 부차관보들, 한국과가 정책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도 동아태국이 국무부 측 참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아태국의 부차관보가 대북특별부대표로 임명되면서 동아태국이 신임 대북특별대표와도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국은 감사 기간인 2021년 3월에서 8월 사이 동아태국이 국무부 외교 지침서에 따라 북한 지역 외교 이행에 있어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임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사임으로 동아태국이 대북 정책을 외교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재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국무부의 지역 담당국들과 기능적 책임을 가진 부서 사이에 영역 싸움을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very common for there to be turf battles between the geographic bureaus at the State Department and other offices that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동아태국의 우선순위는 양자관계를 유지하고 안보 동맹을 지키는 것이지만 비건 전 부장관이나 비확산국 같은 경우 오직 북한에만 집중하게 된다며 이때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 보고서에 기술된 경우는 분쟁이 확대된 경우로 보인다며 대부분 이 정도까지 긴장이 격화되지 않는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 내에서 책임이 나뉘어지면 관료주의적인 긴장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며 이번 감사 보고서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대북 특별대표가 타 부서에 소속돼 있을 경우 동아태국이 원하는 만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선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장관의 경우 장관에게 직보하게 되는데 서열이 훨씬 낮은 동아태국 안에서 일부 불만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며 이렇게 복잡하고 이상적이지 않은 관료적 배치가 전임 팀의 가장 큰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3일 VOA에 특별대표나 무임소 대사 등의 경우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 국무부의 다른 사람들이 제때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나 폼페오 전 장관의 한정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특별대표가 장관에 직보하는 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they would. I think that that's simply the way that Secretary Blinken would want to operate. He's been there before as the deputy secretary, so I think that h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process.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아태국과 대북특별대표 간 조율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블링컨 장관은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든 중동이든 상황이 매우 민감해지면 결국 소수만 진행 상황을 알게 될 것이며 일부는 소외됐다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을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역기능이 많았던 트럼프 정부에 비하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부처 간 긴장이 낮을 것이라며 고위직 중 외교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들은 관료주의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한편 바이든 정부의 2021 국가안보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촉구했으며 취임 초기 외교 활동에 이러한 중요성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1월 21일부터 국무부 동아태국은 활동이 상당히 늘었으며 특히 취임 후 첫 90일 동안 동아태국이 참여한 중국 관련 회의만 해도 100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또 국무부 부서들 사이에 중국 정책을 조율하는 부서를 만드는 차이나 하우스 계획이 2021년 3월부터 진전을 내기 시작했으며 완전 이행까지 2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 배치된 미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우리는 계속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했다는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에 관해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며 북한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등 5개 주요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NPT 평가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나온 이번 공동성명은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접근법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은 3일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전쟁 회피와 전략적 위험 감소를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면서 우리는 핵전쟁이 승리를 가져오지 않고 결코 행해져선 안 된다고 단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핵사용은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결과를 갖게 되는 만큼 우리는 핵무기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방어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공격을 억제하며 전쟁을 방지하는 데 이용돼야 한다고 확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핵 위협에 대처하고 양자와 다자적 비확산과 군축, 군비 통제 협정과 약속을 보존하고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5개국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 의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NPT 6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NPT 6조는 조약 당사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단과 핵 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아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과 관련한 협상을 성실히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의 비확산과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등을 골자로 한 NPT는 현재 190여 개 나라가 가입한 상태로 성명을 발표한 5개국은 NPT가 공식으로 인정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1985년 이 조약에 서명한 북한은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고 2003년 1월 공식 탈퇴했습니다. 5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무기에 대한 무단 혹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 강화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이전 성명의 유효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핵무기가 서로를 혹은 어떤 다른 나라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두의 안보가 약화되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가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군축 진전에 보다 도움이 되는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가와 협력하고자 하는 바람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군사적 대립을 피하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양자와 다자 외교 접근법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로의 안보 이익과 우려를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4일로 예정된 NPT 평가회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NPT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개최되는 NPT 평가회의는 당초 지난해 4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 선임 고문은 지난달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활동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대북 외교를 모색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미북 관계 답보 상태는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올해도 양측의 입장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 모두 국내 문제에 몰두하며 당분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는 2022년을 맞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현안을 짚어보는 4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집권 2년차로 접어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과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해 전망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외교를 모색한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미국의 전직 관리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2022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전략적 인내 2.0으로 부르며 미국은 지난해 시도하지 않은 다른 어떤 것을 할 강력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s approach is going to be more of the same what we've seen in 2021.
북한은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으며 올해에도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테리 국장은 특히 올해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지고 대외 정책은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보다 더욱 긴급한 사안들로 매우 분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11월 8일 연방 상원과 하원, 주지사를 대거 교체하는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중반을 평가하는 동시에 2024년 다음 대통령 선거의 예고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북한의 무반응과 함께 미국의 중간선거를 거론하며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hard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do anything different until they get some response from North Korea. And
바이든 행정부가 단지 대화만을 위해 북한에 무엇을 더 주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과 관련해 성공한다면 워싱턴이 그것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반응할 때까지 비핵화 협상 진전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같은 상태일 것이라고 손튼 전 대행은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쫓아다니거나 대화를 위해 양보나 유인책을 제공하는데 어떤 열의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이 주로 국내 문제, 특히 경제와 식량 상황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국과의 핵미사일 협상을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경제난과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제재 완화 등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평양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코비드를 이유로 내부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장기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루기 위해 다른 중요한 양보를 제안해야 하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 어떤 종류의 대화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워싱턴에 반응을 불러올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과 같은 위기를 일으키지 않는 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매우 조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의 핵 ICBM 시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 몇 달 동안은 제로라면서 그러나 코로나 국면이 지나가면 ICM 발사는 확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리 국장도 적어도 올해 초기엔 북한이 주요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we're going to see anything dramatically different. And at least in the initial months of 2022, you know, there is a Beijing Olympics, there's a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3월 9일 치러지는 한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대한 도발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는 등 충분히 절박하다고 느낀다면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 워싱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테리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미사일에서부터 핵실험까지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핵실험과 ICBM 등과 같은 북한의 주요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는 대신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관여를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If that happens, that's an indication that they're trying to move. You know, that's the way they indicate that they want to engage usually, right? That's
통상적으로 북한은 답보 상태일 때 위기를 조장한 뒤 대화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손튼 전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다이내믹을 피하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북한은 위기 조장을 통해 자신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통상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라면서 북한이 어느 시점에 움직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에 신중한 접근에서 벗어나 과감한 구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첫 해의 신중한 접근은 이해할 만하지만 이런 접근이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이 큰 구상을 시도하기 위한 적기라면서 포괄적인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부분적 제재 해제를 대가로 더 많은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주요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런 제안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평양 비밀여행을 통해 탐색할 수 있다며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 외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높은 수준의 관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것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신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년 연속 신년사를 생략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선 대화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년 연속 신년사를 생략한 것을 주목하면서 김 위원장이 상세한 내용을 밝히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북한 정권이 국내 경제 상황을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는 데서 비롯됐다며 북한 상황은 앞으로 나아갇을 수 없는 갇혀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수김 정책분석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또다시 생략한 건 침울한 북한 내부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말에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북한이 현 상황에서는 대외적으로 크게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 경제 상태가 진퇴양난에 놓여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지금처럼 폐쇄된 상태에서 적어도 1년은 더 버텨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과 무역, 경제적 상황이 새해에도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전원회의 이후 발표된 내용에서 두드러진 점은 농업 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평양의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내놓았다면 이번에는 평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주민들을 독려하는 정책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 뚜렷한 경제 개혁의 의지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켄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적 발전을 이뤄내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자력 갱생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경제 제재 논의에서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 비관적인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스극장은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건 미국과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에 진전을 이뤄내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책임인데 국내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굳이 그 점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 정권이 전원회의에서 대외 전략보다 국내 사안에 초점을 맞춘 게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한국과 협상하는데 별다른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현 상태에서 핵협상을 시작할 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이 위기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북한의 고민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협상했을 때와 대조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이번 전당대회 결정서에서 핵무기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군사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는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어도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에서 2020년 11월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망명한 탈북민이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허술한 탈북민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력 충원과 정부 내 전담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경찰은 지난 1일 강원도 고성지역 22사단의 일반 전초, 즉 GOP 철책을 넘어 월북한 탈북민 A씨가 한국에 있을 당시 월북 징후를 보여 두 차례 상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를 담당했던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A씨에게서 월북 징후가 보인다고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했지만 상부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부터 월북을 준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여행 등을 알아본 정황도 파악됐지만 이후 추가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탈북민 관리 인력 부족과 사생활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은 한국에 들어오면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뒤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경찰 신분의 신변보호 담당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탈북민 33,752명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신변보호 담당관은 881명으로 경찰 1명당 38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동지의 서재평 사무국장은 탈북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은 사정이 훨씬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보안경찰하고 전국의 탈북민 숫자를 평균 낸 거예요. 그거는 노원, 그다음에 이제 양천 이런 탈북민이 집중되어 있는 구역에 있는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있잖아요. 한 명의 경찰관이 보통 적어도 한 100명을 담당해요, 지금. 송파에도 600명 되는데 송파경찰서 보안계 형사가 한 사람 보통 80명 담당해요.
탈북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신변보호 담당관의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탈북민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 잦은 연락을 감시로 여겨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탈북민을 대북활동과 북한의 위협 수위에 따라 가에서 다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A씨를 포함해 대부분 다등급에 속하는데 가등급이나 나등급처럼 밀착관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담당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나 대면 만남을 하면서 특이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사무국장은 탈북민들이 거주지 이전 등 국내에서의 이동 상황에 대해 경찰에 잘 알리지도 않고 해외여행도 별 거리낌 없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정부 내 탈북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변보호 담당관이 경찰로서의 자기 주업무와 병행해 탈북민 관리까지 맡는 현 방식으로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탈북민 정착지원기관으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센터는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반관 반민기구로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등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제안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경찰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센터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센터가 그거는 백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완전히 공적 기구라고 보기도 어렵고.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은 총 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 매체 보도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수치여서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북민 재입국의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치와 현실 간의 큰 괴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 월북한 A씨도 2020년 11월 탈북 후 하나원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 청소 용역 등의 일을 하며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A씨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 주민법에 따라 신변보호와 주거, 의료, 생계, 취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탈북민의 재입국 원인에 대해선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며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 사회가 탈북민들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해야 하는 건 여전히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탈북민들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려 하거나 정부도 탈북민들을 보호 대상으로 관리 감독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시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본인들의 책임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과도한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던 사실은 이번에 월북한 사람도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바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미 지금 있는 탈북 지원 체제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주택이거든요. 근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월세만 내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거든요. 한국의 일반 취약계층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한편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2회 발송했지만 4일 현재까지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월북과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고 전체적으로 북한군은 현재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해 첫날 남북 군사분계선을 통해 월북한 탈북 청년은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 망명한 두 사회와 거의 단절된 채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는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 월북자가 간첩일 가능성도 있어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를 동부전선을 통해 월북한 남성이 2020년 11월 같은 곳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탈북 남성 A씨라고 밝혔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7월 탈북민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을 출소한 뒤 서울 북부 노원구에 정착해 청소 용역업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접촉했던 일부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는 이 청년이 코로나 여파 속에 망명해 당국의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친구도 사귀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의 한국사회 통합활동 등을 지원하는 단체 Beyond the Boundary의 이영석 사무국장입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정말 심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도 못 만나고 대학을 갈지 취업을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당장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단 취업을 선택했는데 취업에도 사람들하고 지지를 받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이야기 계속 듣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그 친구 다시 위로 갔다고 했을 때 아, 그냥 정말 죽을 정도로 외로웠구나.
이 국장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입국한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사귄 친구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지역 하나센터와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캠프에 참여해 적응에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이런 활동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새로 입국한 탈북민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돼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는 설명입니다. 이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 등 3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사 분계선을 통해 넘어온 A씨는 적응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TV나 영화를 통해서 봤던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말대로 막 술 먹고 노는데 춤추는 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고 스키장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오픈카 타보고 싶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아직까지 20대 후반이면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연애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거 다 하고 싶은데 코앞에는 막 하나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하나원 동기생들도 거의 없었고 하나센터나 복지관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문을 안 연 날도 많았고 하다 보니 이 친구가 하나센터도 거의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지 않았을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이동 제한과 국경 경비 강화로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는 급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3분기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48명, 이 가운데 남성은 29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나원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BOA에 월북자 A씨가 하나원에 있던 지난해 4월에서 7월에 탈북 남성이 머무는 강원도 화천의 제2하나원은 탈북민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며 직전 기수들의 경우 한두 명에 그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아버지와 함께 서해상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한설송 씨는 3일 BOA에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왔는데도 낯선 세상에서 굉장히 외로웠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한국 대학생들조차 온라인 수업이 익숙하지 않아 많이 힘들어했다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월북자 A씨는 장벽이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라는 게 없을 때도 주변에 아는 사람 없어서 제가 힘들어했는데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와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친구는 아예 혈혈 단신으로 넘어와서 누구도 못 만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더 힘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씨는 자유가 없는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외로움과 고독이 지독한 인권 침해보다 더 무서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선 의원은 앞서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한국 내 탈북민 30명이 월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체 한국 입국 탈북민 3만 3,800여 명의 0.1%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많은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3일 탈북민 관리의 허점과 정착 지원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한화센터장을 지낸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A씨의 월북 정황에 의구심이 많이 든다며 일반 탈북민 상황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3일 BOA에 A씨의 월북은 과거 비무장지대를 능란하게 오가던 북한 남성을 그린 영화 풍산계를 떠오르게 한다며 이 사안은 탈북민 정착 문제보다 간첩 등 안보의 허점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전방 지역에 가서 이중 철책을 넘고 DMZ의 그거를 통과한다라는 거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결국은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서 뭐 일반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뭐 너무 길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뭐 자꾸 이제 하면 뭐 또 이제 그 색깔론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볼 수 있지만 와서 온 지 뭐 사회생활 한 지 6개월 만에 그렇게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휴전선으로 자기 공기를 돌아갔다. 그거는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오히려 저는 좀 모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북한의 코로나 방역수칙상 불법 침입자는 사살해야 하지만 북한군 3명이 A씨를 접촉해 데려갔다는 한국군 당국의 설명을 보면 납득하기 힘든 점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강 교수는 적지 않은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나와 정착하면서 외로움과 혼란 등 어려움을 겪지만 6개월 만에 좌절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번 월북 사태는 탈북민 정착 문제와는 별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그러나 간첩 가능성보단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월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과 북한 사회를 오랫동안 연구한 한국 이화여자 대학교의 김석형 교수는 월북자가 간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월북 원인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수의 예외자가 있으며 월북 원인을 경제적 어려움, 고독, 우울증 등 몇 가지 틀 안에 넣어 일방적으로 찾는 해법, 탈북민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표현 자체 역시 통제로 느껴져 탈북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쪽 끝에 2.5%, 2.5%를 자른 나머지 95% 정도의 사람들은 약간의 불만과 약간의 행복감과 뭐 약간의 성취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듯 그렇게 살아요. 조금씩 조금씩 1년 전보다 조금 낮게 가진 걸 조금씩 쌓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가 저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주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별다른 문제가 눈에 띄게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이 뭐 북한으로 갔다거나 뭐 이런 게 뉴스가 뜨면 그 다음에 갑자기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을 돌아보면서 야 너도 니네 나라로 가라든가 너 같은 놈들이 문제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월북 사태와는 별개로 한국통일부와 하나센터, 경찰이 실무팀을 구성해 민간단체들과 코로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탈북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석 국장은 특히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수칙 때문에 개별적으로 탈북 청년들을 만나느라 어느 때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도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들 알바도 거의 다 잘려가지고 알바 자리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애들 단체로 막 멘붕 오고 또 북한 통제돼가지고 북한 가족들한테 돈 보내는 것도 몇 달 동안 못 보내게 되니까 애들이 막 집단 뭐 불안 증세도 보이고 이런 상황에 그냥 똑같이 해결적으로 방역 시스템에 따라서 안 한다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 불안 지수가 더 높아질 것 같으면 좀 더 자율적으로 또는 현장에 맞게끔 또 실무자들 밖으로 뛰어다니면 되는데 하나센터도 문 닫아라 상담사도 줌으로 예약을 해라 뭐한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아이디어 들어서 좀 뛰어다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뒤에 뉴스 김영걸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오리곤주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연서 씨의 아홉 번째 이야기 장양희 기자입니다.
이제 두돌이 막 지난 이연서 씨의 아들. 연서 씨가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른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아들은 쪼르르 엄마에게 다가옵니다. 연서 씨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엄마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이제 봤는데 블랙베리를 먹어서 지금 입이 대구쟁이야 대구쟁이 입이 까매졌어요. 그치? 그치 그치?
아 뭐야 우리 엄마 안가
취재진은 못 알아듣는 말을 엄마는 바로바로 알아듣고 대꾸를 해주는데요.
잠깐만요.
계획도 준비도 없이 갑자기 갖게 된 아들. 태어나 처음 엄마가 되는 쉽지 않았던 시간을 지나 지금은 일도 공부도 접고 육아에 온 정신을 쏟고 있는 이연서 씨. 천사라고 부르는 아들 사랑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이제 막 두 달 지났는데 8개월부터 말을 엄청 잘했어요. 막 문장으로 다 말하고 말 굉장히 빨랐어요. 제가 영어 한국어 다 한국어 좀 더 잘해요. 애가 태어나서 첫 달부터 이제 책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책을 엄청 좋아해갖고 애기 책이 지금 어른 책보다도 많아갖고 지금 500권 정도 있는데 하루에 한 20권? 아, 하루가 아니라 밤에 자기 전에만 자기 전에 20권, 25권 정도 매번 매일 읽어요. 그래서 그런가 한국어가 쑥쑥 늘더니 막 다 문장으로 다 얘기하고 18개월부터 대화가 돼요.
어머 어머.
카나다라도 표어줘 보고 뭐 해봤는데 그런 거는 바로바로 기억하는 것 같진 않고.
와.
그냥, 말은 그래도.
하룻밤에 책을 그렇게나 많이 읽다니 대견하고 자랑할 만도 한데요.
밤에 자기 전에 계속 엄마 이야기해주세요. 이야기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지원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존댓말을 가르쳤어요?
존댓말 처음부터 존댓말 했어요. 아, 나랑 남편은 안 하는데 욕심에 또 애기는 존댓말 해야 돼 이러면서 가르쳤더니 곧자라더라고요. 이제는 뭐 다 존댓말. 엄마 풀 드세요. 뭐 모든 거 다.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다 존댓말. 아이랑은 그래도 내 나라 언어로 모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바람, 한 가지 바람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저는 소통 단절이라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가장 지금.
사실 연서 씨에게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아들은 최근까지 폐렴을 앓았고 남편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 그 후유증으로 한 달 넘게 일상생활이 어려운데요.
한 달째 아파갖고 후유증 때문에 코로나 양성도 갖고 한 달 전에 고생하고 그래도 그건 일찍 끝났어요. 일주일 안에 끝났는데 후유증 때문에 지금 폐렴 때문에 4주째 일을 못 나가고 2층에서 지금 계속 있거든요. 밤에는 아예 잠을 못 자고 기침 때문에. 1분도 못 자고 밤에는 통으로 깨있고 새벽부터 이제 오전에 한 4시간, 5시간 하루에 5시간은 못 자요. 한 4시간, 3시간만 자면 그래도 많이 자는 날.
밤잠을 설치는 남편까지 돌보느라 밤낮 없이 연서 씨는 두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 연서 씨의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와.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한 달 동안 그 올려놓고 까먹고 갖고 불에다 올려놓고 뭐 음식 만드느라고 하다가 세 번이나 있었고요. 다 데워먹은 거 소재로 데워먹은 게 그래도 불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완전 새까맣게 화형식을 해버려가지고 멸치육수를 내다가 그런 적이 세 번이나 있고 뭐 정신이 없죠. 당연히 남편 저렇게 사경 헤매고 있지. 첫 일주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편 증상도 심하고
그래도 방긋 웃는 아들을 보면 피로가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연서 씨는 종종 아들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두 살 아들 여권이 나왔거든요. 여권이 나와서 엄마한테 바로 보내줬더니 엄마가 세계에서 제일 강국 미국 시민이네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나도 아, 참 좋은 시기에 좋은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우리 아이는 참 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참 한 끗 차이로 어쩌면 제 고향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을 아이였는데 참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다행스러움 이런 게 늘 있어요.
그 오래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자녀의 앞날을 위해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내 부모의 선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사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엄마 연서 씨,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일.
건강이 우선이긴 하지만 늘 언제나 아프지 않고 컸으면 감기라도 그냥 지나가는 감기라도 안 걸리고 그냥 지나갔으면 이런 마음은 가장 큰 마음이고.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바람을 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쏟아서 시간이든 그게 애정이든 뭐 경제적인 뒷받침이든 모든 걸 다 쏟아서 아이를 잘 키우자라는 마음가짐 갖고 있어요. 우리 아기 건강하고 밝게 모든 엄마들의 바람이죠. 건강하고 밝은 아이.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줄 아는 아이. 그렇지만 자기 생각만 너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아이. 뭐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마냥 밝게만 컸으면 건강하게만 컸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에요.
연서 씨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미국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해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도 해줘야 되고 애기 학습지도 봐줘야 되고 공부도 숙제도 봐줘야 되고 로드맵도 짜줘야 하고 한국 엄마라면 응당히 하는 것들. 사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미국에서 자라고 여기서 교육을 받지 않은 엄마로서는 미국 문화도 아직 익숙치 않고 미국 역사나 미국 교육, 정기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지금이야 어리지만 어느 순간에는 더 느끼는 날이 오겠죠.
일찌감치 준비를 하고 있는 엄마 이연서 씨.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 할 생각으로 미국 초등학교 아이들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조금씩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 보기도 하고 역사책 같은 거는 아예 사놓고 조금씩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역부족이겠죠. 그래도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공부는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게 그래도 아빠가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또 뛰어나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못하는 부분은 남편이 채워주고 또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 뭐 한국 문화라든가 우리의 뿌리를 예, 곧 뭐 애기한테 얘기해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가르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의 전통 문화나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가르치고 싶어요.
미국인으로 자란 남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시에 이연서 씨는 엄마의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레곤주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의 정보기관 관계자 4명을 제재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뉴욕의 남부 법무당국이 이란인 4명이 미국인 1명을 납치해서 이란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발표 뒤에 이뤄졌습니다. 납치 대상이 된 사람의 이름은 마시 엘리 네자드입니다. 그녀는 이란계 미국인으로 언론인이며 인권운동가이고 이란 비판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VOA 방송에 자주 출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6.2 음모와 관련해 기본적인 국제 규범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란이 전현직 미국 관리를 포함해 미국인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계속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4명은 이란의 정보기관 고위 관리들입니다. 그중 한 명인 알리레자 샤바로기 파라하니는 공작을 이끄는 간부입니다. 그는 마후무드 카제인과 키아 사데기 그리고 오미드 누르 등 3명을 이끌고 공작을 진행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이 공작팀은 이란계 미국 언론인 납치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이란인 반체제 인사들도 노렸습니다. 이들 4명의 이란인들은 이란의 정보 및 안보 부서를 위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이 정보기관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란에서는 공포의 대상인 기관입니다. 미 재무부가 별도의 제재 발표에서 밝혔듯이 이란의 정보 및 안보 부서는 이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보 및 안보 부서에 대해 이 기관은 이란 당국의 끔찍한 인권유린 행위의 핵심이라며 이란 당국의 탄압 행위는 정보 및 안보 부서에서 이뤄지며 이란을 벗어나 유럽 등지에서도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인 4명에 대한 이번 제재 조치로 이들이 미국에 갖고 있는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이들은 미국인과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 기관도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독립적인 언론인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같은 행위에 책임을 묻고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